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30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0일 오후 11시 40분 평양 근방에서 동해로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북한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한 대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B-1B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서 한국군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하는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훈련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을 진행했고요. 이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은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지난 30일에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서 서해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죠. 이 B-1B 전략 폭격기는요, 죽음의 백조로도 불리는데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최대 57톤의 엄청난 양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미사일인가요? 이번에 쏜 것이?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이제 8월 30일 오후 11시 40분과 11시 45분께 각각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그러니까 총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은 그 고도 50km, 그리고 비행은 350km, 400km를 비행해서 동해,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발사 직후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점을 볼 때 아마 그 KN-24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KN-24는 그 두 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그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데요. 두 발을 일단 발사를 하고 바로 이동해서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특히 그 이 미사일은 그 변칙 기동, 대개 그 일반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중간에 좀 방향을 바꾸는 변칙 기동을 해서 상당히 요격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고도가 50km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미사일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50km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고 정점이 50km고 대부분은 50km 이하로 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고도가 50km인 것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를 피하기 위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최저 요격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상은 할 수 있어도 이 이하는 요격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 그 최저 요격고도가 5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을, 그러니까 50km 이하로 비행하게 되면은 요격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50 정도 나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이 미사일이 한 350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한국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미사일이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가 됐는데 평양 순안공항에서 한국의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계산해 보면 그 거리가 딱 350km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번에 미사일을 발사할 적에 아마 한국의 계룡대 공격 이 거리를 염두에 두고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연합훈련이죠, 미국과. 이런 기간에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일상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근래 들어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미한 연합 연습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압도적인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북한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북한의 의도와 추가 징후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한국 서해 상공에서 공중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데 이것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의 일부로 시행이 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전략폭격기죠. B-1B 전략폭격기가 이날 그 출동을 해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한국의 FA-50 전투기하고 서해상공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한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말씀하신 대로 을지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의 일환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저그 날라온 전략 폭격기가 합류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같은 그 전략 자산이 이제 미국에 와서 미한 양국의 이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준 것 틀림없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 핵 이런 위험에 맞서서 전략 자산을 좀더 자주 정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 또 B-1B 폭격기 이런 것이 훈련 뭐 이런 때마다 자주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줘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그 연합방위 체제 또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되는 건가요?
예, 사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 누구도 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그랬지만 미국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억지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핵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말하자면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다만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말하자면 핵 선제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미국이 핵을 포함한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고 또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하자는 입장이 미국과 한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어 목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참관하고 아울러서 북한에도 이를 사전 통보한다는 게 미국의 오래된 입장이죠. 문제는 북한이 이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북친 연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기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하자면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이렇게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고 바로 이런 점들이 그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9일 지휘소를 방문해서 훈련을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펴놓고 지휘봉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북한 그 노동신문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9일 그 군 지휘소를 방문해서 정군 지휘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남조선 점령 정군 지휘 훈련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도 저 부대가 뭐 110만이나 되니까 훈련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한 뭐 이런 것이긴 한데 북한이 이런 훈련 명칭 을 공개하고 이런 식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히 그 관련 보도를 보면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한 것이 이제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동 훈련, 전차와 부대들을 이동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도상 훈련, 그러니까 지도상에 또는 컴퓨터상에서 이제 훈련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 것을 보면은 실제로 북한군이 이동을 해서 하는 기동 훈련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지도나 컴퓨터를 통해서 도상 훈련 한국군은 많이 합니다. 미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아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진을 보면 공개된 사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김 위원장이 지휘봉을 어떤 장소로 가리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지도가 이제 다소 좀 분명치 않은데 자세히 보면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의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뭔가를 아마 지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의도는 예. 그렇다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이 31일까지 이제 그 을지 훈련을 했죠. 그래서 미군도 참여하고 또 민간인도 참여하는 을지 훈련을 하고 또 이 와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그 한미연합 지휘소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를 하고 미군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직접 대응을 해서 인민군 지휘소를 방문을 해서 한국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일종의 그 정군 지휘 훈련을 하고 그 사실을 신문에 공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에 복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missile, we condem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 the DPRK's latest ballistic.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북한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북한의 그 미국 대화에 관한 입장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이게 오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 적대 정책 철회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가 내용인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희박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요. 그 2018년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이었죠. 당시에 도널드 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합의한 내용이 바로 대미 외교관계 정상화,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듬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심화됐고요. 이후에는 대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 용의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가 더욱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와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북방 삼각이 대립하는 구도는 오히려 북한의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아무런 제재 없이 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발사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도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어떤 긴급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유엔 안보리는 그 긴급회의 이런 것은 소집 안 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전부 다 그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 같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그 복수의 그 결의안 위반이다 이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자체 긴급 회의나 이런 것은 소집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ICBM을 쏘거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이런 것을 발사할 때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해서 이것을 규탄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안보리는 소집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고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대응해서 미사일도 쏘고 군사훈련도 하는데 자, 이렇게 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혹 남북 간에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금 역대 최대 말하자면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대화도 그렇고 미북 간의 대화도 가령 미북 대화의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2019년 초에 이뤄진 이후에는 사실 남북 간에 어떠한 형태의 그 말하자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실무 접촉이 있긴 했었지만 뭐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었고요.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4년 넘게 전혀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측 사이에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이 네. 돼 있고 또 북한도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군사적인 말하자면 그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은 또 여기에 맞서서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는 네. 미국의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북한 측이 강하게 비난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자칫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역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그것 자체가 막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위원장의 지난 30일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ince then, Russia has been actively seeking to acquire additional munitions from the DPRK on numerous...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을 백악관이 폭로한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물자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커비 조정관의 발언으로 볼 때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모종의 움직임이 새롭게 포착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커비 조정관의 그 발언 자체를 보면 몇 가지 정보가 미국에 이제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한 것이 공개가 됐고요.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달에 방북해서 열병식을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기 거래 협상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포탄 판매를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커비 조정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의 다른 관리들이 방북을 해서 무기 거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커비 조정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하자면 미국이 파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서한을 통해서 오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공개는 없었지만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 더 많은 군사장비를 인도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앞서서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아니라 직접 쇼이그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무기 거래를 협상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상당한 정도로 양측의 무기 거래가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협상이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입하려는 무기가 그래도 역시 이제 포탄이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은데, 역시 그 주 그 무기는 포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존 커비 백악관 그 전략소통수 장관이 밝힌 걸 보면, 포탄은 아마 기본으로 뭐 구매를 할 것 같고, 다른 예. 것도 아마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날 그 존 커비 그 조정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양한 종류의 탄약, 또 방위 산업에 도움이 되는 원자재,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규격, 그러니까 대포의 구경이라든가 무기 구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서는 제일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그 장기화된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뭐 제일 급하니까 포탄을 먼저 아마 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사용하는 152mm 포탄 그리고 122mm 포탄 이런 것이 아마 많이 갈 거고 이미 두 차례 이상 북한이 벌써 그 포탄을 보냈고요. 최근에는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 방사포의 일종인 다련장포 122mm짜리 아마 포탄도 북한이 제공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탄은 물론이고 관련 무기 지난번에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열병식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그 전시장을 그 같이 다니면서 북한의 무기를 샅샅이 보여주고 그 뒤로 또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탄 말고도 예를 들면은 방사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군사용 원자재 이런 것을 아마 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그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뭘 원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군수물자를 그 수출을 하게 되면 현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령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 측들은 네. 이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받을 가능성 이런 점을 상당히 큰 우려라고 우려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ICBM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KN-23 네. 이런 것들. 이러한 그 말하자면 북한 무기 체계와 관련한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첨단 말하자면 최신 기술들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그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 러시아의 발표를 보면 최근에 2년여 만에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재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정제유를 공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백악관이 같은 발표 직후에 미국이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사나 그 해외자산 통제실 영어로 OFAC라고 하는데요. 31일 날 그 북한인 한 명, 러시아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그 기업 한 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사람은 그 북한 국적을 가진 전진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에는 세르게이 코즐로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국은 1일 북한의 그 류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 류경철을 비롯한 5명 그리고 기관 한 곳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취했고요. 일본도 그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등 기관 3곳과 북한 해커 박진혁 등 개인 4명에 대해서 제재를 취했는데요. 아마 북한과 그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가 좀 본격화되면 추가로 그 미국, 한국, 일본도 아마 독자 제재를 한층 더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는 북한의 그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요번에 네. 그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백악관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건 직후에 그 크렘린, 러시아 크렘린에 가서 이 사실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렘린궁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그 크렘린 대변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와 북한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물어본 그 서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교환했느냐 여부는 러시아 당국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방역 등급을 조정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발표 내용은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해외 체류 북한인들의 귀국을 승인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유입을 우려해서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지난 3년 7개월여 동안 불허했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조치는 이 자국민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다른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서 관광객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민들의 북한 방문도 허용하는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이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그 버스편이나 열차편으로 북한으로 돌아오는 상황들, 유학생이라든지 외교관, 파견 노동자들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도 그 말하자면 국경이 개방돼서 북한 평양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기간에 국경을 오가는 인적 물적 교류를 아주 철저히 차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나마 국경 개방이 되면 뭐 앞으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전해드린 대로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 이제 그 여객기 그러니까 비행기 그 노선이 일단 재개가 돼서요 계속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철도. 철도도 지난해 가을에 일단 그 하루 한 번 정도 다니다가 올 봄에 2회로 늘렸고 최근에는 그 화물 열차뿐만이 아니라 여객 열차, 그러니까 사람을 싣고 다니는 열차도 3개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좀 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몇 가지 그 좀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인적 교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동안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그 외벌이 일꾼들이 있습니다. 외벌이 일꾼들도 들어가고 또 중국에서 머물던 유학생 또 외교관 이런 사람들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와중에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그 탈북자들도 아마 송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체육 교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북한의 그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를 타고 그 중국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같은 인적 교류가 시작되면서 북한과 외부 세계 간의 체육 교류 이런 것도 아마 시작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들 외교관들이 그동안 그 국경을 못 닫으면서 중국하고도 그 무슨 그 활발한 외교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관들도 국경이 열리고 그랬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국경을 열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